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10일 싱가포르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샹그릴라 호텔에서 웨이 펑허 중국 국방부 장과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했습니다. 두 장관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예상되는 핵실험 등 한반도 정세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북한이 핵 보유로 얻을 이익보다 핵 포기에 따른 혜택이 더 크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 부장은 한반도 평화 유지와 비핵화가 목표라는 중국의 기본 입장을 설명한 뒤 한중 양국이 이를 위해 협조해 나가기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측은 또 자신들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국방장관이 10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타이완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웨이 펑허 중국 국방부장은 이날 현지에서 1시간가량 미중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중국에 대해 타이완에 대한 추가적인 안보 불안정 행위를 삼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웨이 부장은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은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초라며 타이완으로 중국을 제압하려는 시도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웨이 부장은 미국이 최근 제차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발표했는데 이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엄중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중국은 결연히 반대하고 강렬하게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웨이 부장은 또 만약 누군가가 감히 타이완을 분열시키려 한다면 중국군은 반드시 일전을 불사할 것이며 대가를 아까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해 영내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북한의 도발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타라스 비소스키 우크라이나 농식품부 장관은 9일 내년 곡물 수확량이 최대 4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비소스키 장관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경작 면적의 25%를 잃었다며 수확량이 과거에 비해 약 35%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약 35에서 45% 적은 1000만 톤이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며 전년 곡물 수확량 대비 절반이 가까이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소스키 장관은 기류의 제거를 조건으로 해상 곡물 수출을 보장하겠다는 러시아 측의 제안도 반박했습니다. 비소스키 차관은 최근 이 같은 제안을 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문제는 러시아 군함이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제재를 명령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제재 명령에는 푸틴 대통령 외에도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 부총리들, 러시아 정부 부처 장관들과 니콜라이 파르투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 등이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개인 제재에는 제재 대상의 자산 차단, 우크라이나 입국 금지, 자격과 허가증에 대한 취소 또는 중단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또 이번 제재 조치는 무기한 적용됩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잇는 자동차 전용 다리가 10일 개통됐습니다. 이 교량은 아무르주의 주도인 블라고베셴스크와 중국 북부 헤이허 사이에 흐르는 아무르강을 가로질러 완공됐습니다. 교량의 길이는 1km입니다. 교량 자체는 2년 전에 완공됐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개통식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개통 첫날 러시아 블라보쉔크스에서는 콩기름과 목재를 실은 차량 8대가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중국에서도 자동차 타이어와 전기 부품 등을 실은 화물차 8대가 러시아로 돌아왔습니다. 이 교량 건설에는 약 190억 루블, 미화로 약 3억 2천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독립을 승인해 준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법원이 9일 포로로 잡힌 외국인 자원명 3명...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론 처음으로 이달 말 열리는 북태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전직 미국 관리 등은 억지력과 연합훈련 강화, 경제 압박 조치 등 북한 정권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비핵화는 중국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라며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 저녁 사이 평북과 함경도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론 처음으로 이달 말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자유민주진영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 핵 위협 대응에 국제공조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일 서울 용산청사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공식 초청에 따라 오는 29일에서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나토는 미국과 유럽 중심의 집단 안보 체제로 나토 회원국이 아닌 한국 정상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지난달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은 취임 50여일 만에 첫 해외 방문으로 나토 정상회의를 택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30개 동맹국과 파트너국 간 회의 세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파트너국은 나토 훈련에 참여하거나 정보 교환 등을 하며 협력 관계를 맺은 나라를 말합니다. 파트너국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해 스웨덴, 핀란드, 우크라이나, 조지아 등 8개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대면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으로 가치와 규범을 토대로 한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 역할을 확대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격화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속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선 러시아의 침공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 공조 확대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고 중국의 위협 대응 방안을 담은 새 전략 개념이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중국, 러시아, 북한 같은 권위주의 진영과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미국 등 자유민주진영과의 협력적으로 외교 좌표를 보다 분명히 한 행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중 전략 경쟁이 바이든식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진영 간의 새로운 글로벌 대립구도로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이쪽을 대상으로 하는 권위주의 진영 그리고 나머지 미국과 유럽 자유주의 진영이 결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싸움에서 윤석열 정부는 결국 전략적 명확성을 미국과 나토, 이 민주주의 진영으로 좌표를 설정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한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해온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이런 입장을 바탕으로 한국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여러 정상과 양자회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21일 서울에서 첫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대면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두 번째 양자회담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정상회의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초청받은 일본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미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도 주목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한일 두 나라는 일제시대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지만 윤석열 정부는 북핵 위협 고조 등을 이유로 한일 관계 정상화의 필요성을 제기해왔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2019년 1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양자회담을 한 이후 2년 7개월 만입니다. 북한이 올 들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포함해 18차례 무력 도발을 했고 7차 핵실험 준비 동향까지 포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나토 무대에서 북한의 위협에 맞선 국제공조 강화를 촉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개발 과정에서 러시아, 이란 등과의 연계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에 핵확산을 우려하는 유럽도 북핵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 북핵 대응 문제를 부각시키고 한반도에서의 확장 억제력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는 것을 글로벌 어젠다로 놓고 보면 나토 입장에서도 러시아랑 또 연계되지 않습니까? 이란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게 세계 차원에서의 비확산 측면에서 분명히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게 첫 번째고
이번 나토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물론 중국을 성토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입니다.
소위 미국의 외교 안보 전략의 핵심인 중국 견제라는 것을 궁극적으로는 이루기 위한 민주국가들을 같이 묶는 그러한 중요한 기회로 만들고 있다고 봐야죠.
이 때문에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두고 있는 한국으로선 윤 대통령의 이번 행보가 향후 외교적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조한범 박사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담 참석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양면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나토 협력 관계가 커지면 대북 글로벌 공조 차원에서 유리해지지만 북중 결속을 더 강화시키는 부정적 요인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 문제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국가는 중국 정도거든요. 결국 이 흐름은 민주주의 진영 간의 결속이 강화되는 반면에 북중러의 결속이 더 강화되는 계기로 또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없는 상황에서 진영 논리가 강화되는 건 북핵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죠.
한편 한국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정상급 인사와의 양자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는 가운데 전직 미국 관리 등은 억지력과 연합훈련 강화, 경제 압박 조치 등 북한 정권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거세게 저항하는 정보 유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강력한 대응의 핵심은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이 정권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라는 직설적인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은 핵실험을 단행하기도 전에 이미 강력한 대응이 시작되었음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최근 미국과 한국이 보여준 관련 조치들이 이런 강력한 대응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So i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my view, can persist in following this course,
미국과 한국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항공모함을 동원해 공중해양훈련을 벌였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미일 연합훈련도 진행됐으며 B-1B 전략폭격기가 태평양 괌에 배치됐고 미한 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8발 발사에 대응사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한일 3국이 서울에 모여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전달했고 F-35 등 전투기 20여 대가 무력 시위 비행을 벌이며 공중 타격 역량을 과시했으며 유엔 총회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해명해야 하는 전례 없는 회의도 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7차 핵실험 이후 대응은 이 같은 조치들을 토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여기에 북한, 중국, 러시아 기관 등에 대한 추가 제재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연합훈련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하고 미국이 전술 전략 자산의 한반도 배치를 늘릴 경우 북한 지도부에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한이 이런 훈련을 할 때마다 북한은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지만 가용 재원이 취약한 북한군 입장에서는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경쟁에 내몰리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따라서 미국과 한국이 그동안의 어떤 접근보다 이런 방향을 고수할 수 있다면 북한이 핵 의존에 대한 가치를 재고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주장했습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8일 우리는 계속되는 핵실험 가능성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면 우리는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도 지난 7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면서 미한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강력하고 분명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을 단행하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대응을 그리 강력하게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억지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경우 경제, 군사, 정보 세 가지 측면에서 압박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To announce that South Korean and U.S. naval forces are going to move up into the West Sea.
베넷 연구원은 중국의 반대 등으로 유엔 안보리를 통한 추가 경제 제재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이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나라가 해군을 북한 남포 지역 주변 등 서해 해상에 배치해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석탄 수출에 관여하는 북한 선박을 차단하는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군사 조치로는 북한 주변 상공에서 미군 정찰기의 정기적인 정찰 활동을 제한했는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정보를 획득하면서 북한 지도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대북 정보 유입 활동 강화도 강력한 대응 조치로 꼽았습니다. 한국 음악과 드라마, 뉴스 등을 담은 이동식 저장 장치를 드론을 통해 평양까지 유입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 유입량의 약 5%만이라도 북한 엘리트 층에 노출된다면 북한 지도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베넷 선임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전략자산 배치, 준비태세, 억지력, 방위력 관련 군사활동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활동은 김정은에 대한 유화정책은 없을 것이며 북한 정권의 정치전 전략과 협박 외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이 정보로 무장되는 것이라며 정보전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And that is a type of pressure that he cannot withstand.
정보는 체제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으로 북한 정권은 정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 만큼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의 사악한 본질을 폭로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북한 주민들이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북한 정권의 고의적 결정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보 유입 수단으로는 미국의 소리 VOA와 자유아시아 방송 RFA 등 대북 방송을 비롯해 약 650만여 명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압박을 통해 김정은은 선의와 함께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거나 아니면 북한 엘리트와 주민들에 의해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중앙정보국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위협 감소에 초점을 맞춘 단기 전략과 북한 내부에 초점을 맞춘 장기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can bolster trilateral intelligence and defense cooperation with Japan and South Korea. We can deploy more sophisticated U.S. South Korean strike capabilities.
북한과 대화의 문은 열어놓지만 지지를 강화하고 억지력을 개선하며 미한일 3국의 정보 방위 협력을 모색하고 더욱 정교한 타격 역량을 갖춘 무기를 배치하며 강력한 연합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테리 국장은 이런 조치들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시계를 돌려놓지는 못하지만 단기적으로 위협을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공공외교와 정보 유입, 북한 내부 변화를 지원하는 운동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지원하는 장기 전략도 필요하다고 테리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해군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북한의 핵실험은 평화에 대한 작은 희망마저 산산조각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야전과 시뮬레이션 모두에서 강력한 훈련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연합 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최근의 노력을 지속하며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이어 훈련 축소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 국제사회의 생산적인 일원이 되도록 어떻게든 독려할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희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상실된 준비태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비핵화는 중국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라며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중국의 반응을 추측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장주인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9일 중국은 북한이 새로운 핵실험을 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장진 대사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이같이 말하면서 이는 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 주도의 새로운 대북 제재 부과 시도에 거부권을 행사한 부분적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 대사는 북한이 지난 2017년 이후 첫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에서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추측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며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사는 비핵화는 중국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라며 우리는 또 다른 실험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국 주도로 마련된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언제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북한이 이를 강행하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이 유엔 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았던 지난 5월의 마지막 날을 맞아 한 달을 돌아보는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이 캐나다의 대북 제재 감시 활동을 위협한 중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캐나다 초계기를 향해 초근접 비행을 하며 위력을 과시한 중국의 행동은 미국의 동맹과 유엔 제재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중국군이 캐나다의 초계기를 괴롭히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리시 의원은 지난 7일 트위터를 통해 앞서 남중국해 공해상에서 순찰 중이던 캐나다 정찰기에 중국 전투기가 초근접 비행하며 위협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유엔 제재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활동에 대해 중국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동맹국들과 유엔 제재에 대한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캐나다 공군 초계기가 인도태평양 공해에서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여부를 감시하던 중 중국 전투기가 수십 차례에 걸쳐 6m에서 30m까지 근접 비행을 한 사실이 지난 2일 외신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캐나다 정찰기 조종사는 중국 전투기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비행 경로를 수정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지스탱 튀르도 캐나다 총리도 중국의 위협 비행에 대해 무책임하고 도발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중국 국방부는 지난 6일 우첸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최근 캐나다 군용기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핑계로 중국에 대한 근접 정찰과 도발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국가안보를 해치고 양측 일선 인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캐나다 측은 도발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엄중한 결과를 캐나다 측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전투기들은 지난달 말 남중국해 지역에서 정찰 활동 중이던 호주 초계기를 향해서도 초근접 위협 비행을 했지만 책임을 전념 부인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2005년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BDA 제재로 북한을 국제금융체제에서 고립시켰던 후안 자라테 전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제2의 BDA 조치가 암호화폐 분야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라테 전 차관보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가상화폐 추적과 몰수가 대북 제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제재 체제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하며 민간 부분과 금융 중심지들이 불량 활동을 고립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라테 전 차관보를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국, 한국, 국제원자력기구 IAEA 등은 모두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밝혔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UN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먼저 기존에 집행할 권한이 있는 제재를 이행할 필요가 있고 물론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미국이 어떤 추가 제재를 가해야 할까요?
I think the U.S. ambassador to the U.N. is absolutely right that I think the first step is actually enforcement of existing sanctions as aggressively.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기존 제재의 가장 공격적인 이행이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한 것이 매우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재 영역에서 도전 중 하나는 기존 제재와 제재 이행을 꾸준히 점검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북 제재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북한은 위장회사, 선박회사, 유령회사, 대리인을 이용해서 기존 제재를 회피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기존 제재의 이행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의 무역과 금융의 대리 활동을 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국가들의 압박을 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할 수 있는 다른 일들도 있습니다. 북한이 활동하고 있는 새로운 영역을 더 공격적으로 겨냥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암호화폐 영역이 있습니다. 북한이 이윤을 내고 있는 가상화폐를 추적하고 몰수하는 것은 앞으로의 대북 제재 지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공식적인 금융체제에서는 북한이 접근할 수 없는 자본에 북한이 암호화폐를 통해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죠.
기존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거듭 밝히셨는데요. 다른 제재 전문가들도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가 새로운 대북 제재를 경고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정치적 신호를 보내는 것이 유일한 목적일까요?
No, I think there's a sincere desire on the part of the U.S. to find additional measures to take that would not just punish the North Koreans but affect their ability.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처벌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와 불법 활동을 막기 위한 추가 조치를 찾기를 진심으로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제재는 다양하게 모색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단도직입적인 방법은 기존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은 개인과 기업을 추적해 처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제재를 충분히 가하지 않은 북한의 활동 분야를 찾아내 제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영역에서 북한이 특정 가상화폐 거래소나 특정 텀블러에 의존하는 것을 미국, 일본, 한국 등이 파악하면 신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3국에 대한 조치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과 계속 거래하는 국가들의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 노동자를 아직도 고용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최근 들어 미국의 대북 제재는 대부분 북한의 불법 암호화폐 거래를 겨냥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Yes, so I think they are on the right track there. And I think in many ways the obvious next arena in which
그들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는 미국과 파트너들이 새롭게 집중할 분야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북한이 암호화폐를 통해 자본에 접근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았고 암호화폐를 강탈했으며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북한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 제재 관련 관심을 쏟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특히 미국이 현재 북한 외에도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영역에서의 불법 활동에 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 우리는 미국이 제재 회피 활동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제재를 회피하는 네트워크와 연결점을 찾아내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을 것입니다. 러시아 제재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그런 움직임을 봤습니다. 미국은 첩보와 분석을 제재 회피 적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로 안보리에서 최근 회람하고 부결된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원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50만 배럴에서 37만 5천 배럴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북한이 광물 연료, 광유, 이들을 증류한 제품, 시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담배를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왜 이런 분야들이 포함됐을까요?
I think what you have with any sanctions regime, but what you're having with North Korea, is the targeting of existing sectors or sectors that are ancillary to existing.
북한을 비롯한 모든 제재 체제에서 신규 제재는 기존 제재 분야와 이에 연계된 부수적 분야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을 주목합니다. 수익이 창출되는지가 관건인 것입니다. 유류와 가스 제재는 주민들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북한 정권과 군을 겨냥한 것입니다. 제재에 있어 사치세도 있습니다. 정권 지도부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공격하는 것은 심리적 타격도 주지만 도덕적 영향도 있습니다. 정권의 생활 방식과 주민들의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또 북한이 제재 분야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대안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신규 제재는 이러한 추가적인 분야를 겨냥하죠. 유엔에서 회람된 제재안은 유류와 여러 광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석탄 제재에 연계된 부수적 분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석탄과 여러 광물의 북한과의 거래가 금지됐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지정들은 기존 제재의 구멍을 메우는 조치들입니다.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실제로 연료로 사용되는 정제유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수출을 유엔에 전혀 보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몰래 선박 간 환적을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기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낮추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I think there is for a couple of different reasons. One is you may have countries that are willing to play on the edge, so to speak. And so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한계까지 활동하려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제재법 문안 그대로 지켜서 상한선이 낮아지면 수출도 줄이는 것이죠. 두 번째로 러시아와 중국은 공식적으로 제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낮추면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신호를 중국과 러시아에 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재 회피를 단속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단속도 더 용이하게 합니다. 합법적 무역 공간이 더 줄어들면 북한에 대한 원유와 가스 수출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대해 근본적인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를 지키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자국 선박에 대해서 불법 환적을 수사하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재를 지키는 국가들에 대해 그것을 증명하라고 압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2월 VOA와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가 북한을 충분히 압박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그런 평가를 내리십니까?
I think there's been more attention to North Korea recently, so that's good. A challenge in the sanctions space, as we've talked about before, is the variety of sanctions.
최근 북한에 대해 관심을 더 기울였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양한 제재 대상 국가가 있다는 것이 도전입니다. 특히 지금은 마땅히 러시아 제재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제재 대상 국가에 대한 관심 정도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고 이것은 중요합니다. 북한의 도발 때문이기도 하고 북한의 명백한 제재 회피 활동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 변화와 무관하게 우리는 언제나 제재를 더 공격적으로 이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박과 관련해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충분히 강하게 압박하지 않았습니다. 포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단속과 압류, 대형 선박회사들에 대한 제재 등이 부족했습니다. 앞서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더 관심이 있었고 이번 정부는 덜합니다. 물론 계속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에 신규 대북 제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처음으로 안보리의 단합을 깨뜨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공개 협의에서 방해하는 수준이었죠. 이제 유엔 대북 제재의 시대는 끝났습니까?
We may have seen and reached the limits of UN sanctions regimes other than in very clear situations where Chinese and Russian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유엔 제재 체제의 한계에 다다랐을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분명한 상황들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해로운 활동에 대한 다자 제재에 격렬히 저항합니다. 지난 20년간 우리가 봤던 강력한 유엔 제재는 앞으로는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관여했던 강력한 테러 금융 제재도 앞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재를 가하는 능력에 있어 유엔은 더 약해졌습니다.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 아시아 BDA 은행에 북한 자금을 동결하는 조치를 직접 고안하셨습니다. 자레테 전 차관보께서는 자서전에서 스위치로 껐다 켰다 할 수 없는 조치라고 평가하셨죠. 앞서 VOA와 인터뷰에서 제2의 BDA 조치가 유효하고 그 조치의 근본 요소들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often we've thought about unilateral and multilateral sanctions as the framework for sanctions, right? It's either
우리는 종종 제재의 틀로 독자 제재와 다자 제재를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이 단독으로 제재를 가하거나 유엔이 가하죠. 그러한 정설이 깨질 것이라는 점은 제 책인 재무부의 전쟁에서도 언급한 부분이고 실제로 현실화됐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유엔이 제재 분야에서 더 이상 완전하고도 신뢰성 있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유엔의 역할이 있긴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의 직면에 더 이상 최대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대한의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민간 분야입니다. 주요 경제들, 금융 중심지들이 불량 활동을 고립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BDA 정신인 것입니다. BDA 당시 북한의 불법 금융 활동을 적발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킨 것입니다. 유엔 차원의 제재나 독자 제재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영향과 효과는 세계적이었습니다. 러시아인들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그러한 조치를 이번에 겪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호주, 한국 등 모든 주요 경제들이 러시아를 고립시켰죠. 민간 분야도 러시아와의 거래에 따르는 평판 위험에서 스스로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북한에 대한 제2의 BDA가 어떤 형태를 가질지 알 수 없습니다.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불법 활동을 적발하고 금융체계에서 제거하는 그 정신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암호화폐 분야에서 북한의 활동을 주목할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암호화폐 분야는 북한의 불법 활동이 집중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생태계도 BDA 정신을 느끼면서 북한과 연계된 활동을 고립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후안 자라테 전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부로부터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응한 신규 제재 방안과 향후 미국의 제재 활동이 어떤 분야에 집중될지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준비태세 소위원회가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을 통해 한국에 순환 배치하는 전투여단 구성을 바꾸는 계획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요구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새 회계연도 주한미군 관련 한국의 비금전적 기여는 전년도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준비태세 소위원회가 9일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담길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초안에는 미군이 한국에 순환 배치하는 전투여단을 전면전 발발 시 신속 전개가 가능한 구석으로 바꿀 경우 이점과 관련 비용 등을 평가한 보고서를 내년 2월 15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한국에 순환 배치하는 탱크와 장갑차로 구성된 미 육군의 기갑여단 전투단을 차림형 장갑차로 구성된 스트라이커여단 전투단으로 대체하는 계획을 올해 초 발표됐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순환 배치된 기갑여단 전투단은 구선상 공격력과 방어력이 뛰어나 전면전 상황에 유리하고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은 공격력과 방어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기동력이 높아 신속 전개가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초안에서 한반도보다 병력의 준비태세와 신속 전개 능력이 더 중요한 곳은 없다며 주한미군은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고 공격자들을 억제하는 노력에 필수 불가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은 기갑 여단 전투단과는 다른 일련의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런 변화와 관련된 이점과 단점 그리고 위험이 더 잘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초안에는 주한미군 비용과 관련해 한국이 7개의 주한미군 기지 관련 건설 사업에 총 7억 4,980만 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미국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년도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승인된 한국의 기업은 총 5억 520만 달러보다 늘어난 규모입니다. 한국의 이런 투자는 미한 방위비 분담 협정에 따른 비금전적 기여로 분류되며 미회는 매년 국방수권법안을 통해 미 국방장관이 한국의 이런 기여를 받아들이도록 승인하고 있습니다. 하원 군사비 각 소위원회가 의결한 안건은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포함돼 오는 22일 군사위 전체 회의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상원의 경우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담길 안건은 다음 주 군사회의 각 소위원회의 비공개 의결을 거쳐 오는 15일 혹은 16일 군사회의 전체회의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상원과 하원은 각각의 국방수권법안을 마련한 뒤 양원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며 이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의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유럽연합 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융당국이 북한 제재 대상자들의 자산을 찾아내고 정기적으로 북한 외교관들의 계좌를 들여다보는 등 강도 높은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응해 프랑스가 취한 적극적인 조치에 주목했습니다. FATF는 17일 공개한 프랑스에 대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에서 프랑스 정부는 국가와 유럽연합 EU, 국제적 수준에서 확산 금융과 관련된 정밀 금융제재 이행을 위한 충분한 방안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프랑스는 북한의 핵 위기에 대응한 유럽연합 차원의 대북 제재 대상 지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은 물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2016년과 2018년 사이 안보리 제재에도 직접적인 기여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EU가 지정한 69건의 대북 제재 대상 중 40건이 프랑스의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며 안보리에선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개인과 기관이 제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2020년 말까지 프랑스에선 정밀 금융 제재 이행의 일부 지연 현상이 관측됐지만 이후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하는 입법 조치가 이뤄지면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가 북한의 불법 자금 차단을 위해 직접 기울인 노력도 소개했습니다. FATF는 유엔의 대북 제재에 따른 제재 대상 개인이나 기관은 프랑스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당국은 명단 공개와 규제 기관의 실사에 더해 세무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EU 회원국에 상주하는 북한 외교관들의 명단을 대조했고 이는 프랑스에 이들의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가 없게끔 보장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8년 4월 프랑스 당국이 시행한 금융 관련 조치를 통해 EU 제재 대상 북한인 4명이 소유했을 가능성이 있는 은행 계좌와 부동산 등의 경제적 자산을 찾아낸 사례를 들면서 확산 금융과 관련된 자산을 겨냥한 프랑스 당국의 조치가 제대로 작동 중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FATF는 2016년 이후 프랑스에는 대북 수출에 대한 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진 않았다면서도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비정부 기구들의 대북 활동 30건이 승인됐다는 사실을 짧게 언급했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대북 제재를 비롯한 자금세탁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상호평가 보고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군 포로 출신으로 지난 2006년 탈북한 이선우 씨가 워싱턴을 방문해 북한에 있는 생존 한국군 포로들이 단 사흘만이라도 고향 땅을 밟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한국군 포로들의 송환을 위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협력해 줄 것도 호소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93살인 이선우 씨가 북한에 살아있는 고령의 한국군 포로들에 대한 미국 사회의 관심을 호소하기 위해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70년 분단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아직도 북한에 군 포로가 있다 말이에요. 이제는 내 나이 다 돼서 90살이 다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9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군 포로들을 주제로 개최한 행사에서 한국 사회가 한국군 포로 송환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 포로가 단 사흘만이라도 고향 땅을 밟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제 먼 데리 와도 나이도 많은데 필요 없다고, 응? 늘 반을 못해서 뭐라 하냐. 군포로 나이 많아도 나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어떤 게 있던가. 한 일만 살다가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 고향이 돌아가서 아무리 나이 많아도 내 나라, 내 땅 가서 밟아보고 손녀들의 그 산소로, 묘집 산소로 잘 돌아보고 그날 죽었어.
이 씨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8월 15일 한국군에 입대한 후 미군 부대 중 한국전에 가장 먼저 투입된 미 제24보병사단에 배치됐습니다. 미군들과 함께 북진해 신의주까지 올라갔던 이 씨는 후퇴 명령이 떨어지면서 강원도 춘천까지 내려왔습니다. 이후 한국군에 다시 편입돼 강원도의 육군 수도사단에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1953년 7월 강원도에선 북한군을 지원하기 위해 내려온 중국군과 38선 방어를 놓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중국군의 압도적인 규모의 열세에 놓이게 된 수도사단은 결국 완전히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꽝소리와 함께 의식을 잃었던 이 씨는 나중에 눈을 떠보니 온몸에 수류탄 파편을 맞은 상태였습니다.
이쪽 팔에 관통이 됐죠. 우측 팔에. 우측 방은 골절이 됐습니다. 우측 방은 이렇게 골절이 됐어요. 그렇다고 손이 다 이렇게 되고.
왼손은 손가락 3개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씨는 북한의 포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불과 13일 남겨놓고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어 50년 가까이 함경북도의 탄광에서 탄을 캐기만 한 이 씨. 그러다가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돼 2006년 6월 김대중 한국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면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한국군 포로들 사이에도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 소식이 퍼지면서 고국에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 와서 김정일이 하고 뼈다고 한다는데 좋아서 이런 분위기는 어디로 가고.
하지만 한국군 포로 성환에 대한 말 한마디도 없이 남북 정상회담은 끝났습니다. 3주 후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강아지 두 마리의 이름을 각각 우리와 둘이라고 지었다는 소식이 북한 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것을 접한 이 씨는 절망했습니다.
희망 가지고 기다렸는데 이건 완전히 아니다. 개색는 못하다. 국군은 개색는 못하다. 아예 우리 힘들다.
나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한 이 씨는 결국 스스로 탈북하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죽으면 죽고 탈북하기 시작합니다. 죽고 뭐 방법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했는데 영화에 한국에서 성공했습니다.
이 씨는 77세 때인 2006년 중국을 통해 한국에 돌아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보니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는 북한에 남겨져 있는 한국군 포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북한의 국군 포로들이 남아있다며 그들의 송환을 위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협력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한 군인이 조국을 위해 싸우고 나서 수십 년 동안 포로로 지내는 고통을 견디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나라를 위해 그리고 자유를 위해 싸운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모두가 이 씨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To fight for his country and then survive what you went through, you know, for...
지난 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한국 전쟁 정전 당시 8만 2천 명의 한국군 포로가 실종됐으며 이 가운데 5만 7천 명 정도가 포로로 억류된 채 한국에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 정권이 정전협정 체결 뒤 국군 포로들로 구성된 비자발적 건설여단을 만들어 강제로 북한 최북단의 탄광과 공장, 농촌으로 보내 강제 노역을 시켰고 이후 외진 강산으로 보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한국군 포로들 가운데 지난 1994년 조창호 중위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모두 80명이 자력으로 탈북해 한국에 귀환했다고 국방백서에서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부터 저녁 사이 평북과 함경도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구름 많이 끼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27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17도, 낮 26도, 양덕 아침 15도, 낮 24도, 신의주 아침 17도, 낮 25도, 구성 아침 16도, 낮 26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 오후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낮 최고 기온 26도, 강계 아침 15도, 낮 26도, 기천 아침 16도, 낮 26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 기온 17도, 낮 27도, 개성 아침 17도, 낮 29도, 사리원 아침 17도, 낮 28도, 신계 아침 16도, 낮 2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그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16도, 낮 21도, 장전 아침 16도, 낮 21도, 평강 아침 14도, 낮 26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그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15도, 낮 21도, 장진 아침 10도, 낮 17도, 청진 아침 12도, 낮 18도, 김책 아침 13도, 낮 18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10도, 낮 23도, 김영권 아침 8도, 낮 17도, 삼지연 아침 5도, 낮 18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 0.5m, 먼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6월 11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주민들의 식량난과 빈곤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불법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5월 6일 북한의 불법 활동에 이용된 가상화폐 믹서 회사 블렌더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피하고 불법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벌기 위해 블록체인 기업과 가상화폐 기업을 탈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해커가 블렌더를 활용해 탈취한 돈을 세탁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해커는 3월에 스카이 마비스로부터 6억 2천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상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입니다. 이 해킹은 북한의 해킹 그룹인 나자루스의 소행입니다. 이 과정에서 블렌더는 2,050만 달러의 자금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가상화폐를 이렇게 뒤섞어 불법 행위를 돕는 행위는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 돈 세탁과 가상화폐를 탈취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문제가 된 블렌더가 러시아와 관련된 랜섬웨어의 자금 세탁을 돕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제재 조치에 따라 블렌더가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은 이동이 금지되며 미 해외자산통제국에 보고돼야 합니다. 또 이번 조치와 관련 봉쇄된 자산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 역시 봉쇄됩니다. 미국 정부의 특별 허가가 없는 한 모든 관련 자산은 이동하거나 거래할 수 없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은 앞으로도 북한과 외교를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 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9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미주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경제적 번영을 위한 미주 파트너십 계획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계획이 미국에서와 같은 정신자세로 기후위기에 정면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정에너지를 개발하고 탈탄소화 산업과 연계된 일자리, 우리 지역 내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일자리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직업은 자녀가 보다 나은 삶과 미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이 계획이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무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4개 영내 개발 은행으로부터 앞으로 5년간 최대 5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약속을 확보해 놨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에 점령당한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 콜레라 발생 위험이 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이들 정보에 마리우폴 상황에 대해 안전한 식수 확보가 안 되고 있다며 이 같은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마리우폴은 지난달부터 개별적인 콜레라 감염자가 신고됐다며 대규모 콜레라 유행 우려가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마리우폴 내 의료체계는 이미 거의 붕괴 상태라며 마리우폴 내 대규모 콜레라 발생은 이 같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세르히 오를로프 마리우폴 부시장도 도시의 보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마리우폴시를 떠나 있는 오를로프 부시장은 약 10만 명의 주민이 여전히 도시에 있다며 콜레라를 포함해 질병 감염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10일 싱가포르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회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샹그릴라 호텔에서 웨이펑허 중국 국방부 장과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장관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예상되는 핵실험 등 한반도 정세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북한이 핵보유로 얻을 이익보다 핵포기에 따른 혜택이 더 크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 부장은 한반도 평화 유지와 비핵화가 목표라는 중국의 기본 입장을 설명한 뒤 한중 양국이 이를 위해 협조해 나가기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라스 비소스키 우크라이나 농식품 차관은 9일 내년 곡물 수확량이 최대 40%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비소스키 차관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경작 면적의 25%를 잃었다면서 수확량이 과거에 비해 약 35%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약 35에서 45% 적은 3천만 톤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며 전년 곡물 수확량 대비 절반 가까이 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소스키 차관은 기뢰 제거 조건으로 해상 곡물 수출을 보장하겠다는 러시아 측의 제안도 반박했습니다. 비소스키 차관은 최근 이 같은 제안을 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문제는 러시아 군함이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제재를 명령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제재 명령에는 푸틴 대통령 외에도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궁 대변인, 미하일 미슈스틴 총리, 부총리들, 러시아 정부 부처 자관들과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 등이 대상이 올라 있습니다. 이번 개인 제재에는 제재 대상의 자산 차단, 우크라이나 입국 금지, 자격과 허가증에 대한 취소 또는 중단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또 이번 조치는 무기한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장량희였습니다. 6월 11일 토요일 VOA 새벽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